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멈출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판단하게 하는 그것이 기준이 뭐냐면 숨을 쉬느냐 하는 거예요. 숨을 쉬느냐.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숨 쉬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아무리 부담이 돼도,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는 그 이유는 결국 영혼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전도해라, 전도해라. 지겹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전도 안 한다. 전도하기를 포기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멈춘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떤 분들은 단순히 교회의 숫자적 증가에만 목적을 두고 전도를 강조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대단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데 때로는 오해할까 봐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면 양적교회가 단순히 어떤 숫자적 증가에만 목적을 두고 저렇게 목매하는가 보다 생각할까 봐요. 물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잘못해온 과거가 있었어요. 단순히 숫자적인 증가만 교회의 크기, 교회의 사이즈의 크기가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고 목회자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히 심각한 오류지요. 그래서 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의 수준도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 다니는 분들을 우습게 여겨요. 아이, 그것도 없나, 그 교회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 또 반대로 개척교회 다니는 분들은 괜히 기죽어 있어요. 개척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요.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위해 전도하다 보면 자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말 같지요. 뭐 말장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복음으로 꿈을 이루는 교회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즉 복음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놓치고 단순히 성장을 위한 전도라면 그것은 대단히 망각신 거예요. 단순히 숫자적 증가에만 목적을 두고 교회가 성장을 외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병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는 반드시 복음으로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다른 어떤 이유로도 복음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왜 전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 대명령, 대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복음서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항상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전도, 전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하라는 거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니 말씀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복음서가 얼만큼 전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어느 누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일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명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지난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기획한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축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양지원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매주 새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할 수 있었음이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은 당시 제자들의 수준으로 볼 때 정말 현실성 없는 명령이었어요.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려고 한다면 그래도 그만큼 실력을 갖추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누군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저 시골 출신인 갈릴리 어부들이란 말이지요. 그에 반해서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땠어요? 갖출 걸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어부, 시골 출신인 갈릴리 어부들이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당한 명령이지요. 현실성 없는 명령이지요. 저도 대전에서 사역을 10여 년이 넘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어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분당으로 불림을 받아 갔습니다. 갔는데 수준 차이를 팍팍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대전이면 그래도 광역시 아닙니까? 대전에서 그래도 10여 년 넘게 그래도 사역을 잘했거든요. 이름도 잘 알려졌고 그래서 이곳저곳에 많이 불려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역을 잘하는 목회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분당에 가니까 수준에 팍팍 느껴져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오래된 나이가 지긋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가서 부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각하게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서 목사님은 뭘 해도 촌스럽다고. 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서 목사님은 뭘 해도 촌스럽다고.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했나 몰라요. 남보다 더 열심히 뛰고 남보다 더 성실하게 뛰고 거기다가 기도를 얼마나 했나 몰라요. 하나님 이왕에 여기까지 불러주셨는데 분당에 걸맞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촌스러운 목회자가 아니라 분당에 걸맞는 목회자.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나 몰라요. 지금 여러분 제가 촌스럽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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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릴 수 있는 코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황당한 명령이에요. 현실성에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성이 없으니까, 황당한 명령이니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될까요? 도저히 생각해도 요즘 현실하고는 전혀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안 맞으니까, 이거는 전혀 어울리는 것이 아니니까 전하지 말까요? 주님은요, 전도하라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현대는 예전하고 좀 달라서요. 복음 전해도 안 들어요. 전도지 나눠주는 무식한 방법 갖고는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포기하죠. 왜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아예 복음 전하지도 않아요. 전도할 생각도 안 해요. 1년에 가도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주님은 이상하지요. 그렇게 현실성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전도하라고 하신 뒤에 주님은 그만한 조치를 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조치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모자란 제자리라 할지라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 말하지 마세요.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대신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태클과 견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그러들지 않았던 사도들의 영적인 파워를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하다가 어떤 곤경에 빠져도, 즉 영적인 태클이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시기심을 느낍니까? 누구에게 질투심을 느껴요? 저 멀리 아프리카 사람이 몇만 평의 땅을 산 것이 막 시기가 느껴지고 질투감이 막 느껴집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그들이 몇만 평을 소유하고 있던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나와 늘 함께 만났던 그 사람, 늘 나와 함께 대화하고 관계했던 그 사람이 땅을 샀을 때,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 아파요. 배 아파요. 저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영성이 충만해서 저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예. 제 동생이 먼저 지금 구미 하늘문교회 담임 목사로 벌써 2년 전에 됐어요. 억울하더라고요. 예? 아니, 누구는 담임 목사 벌써 이렇게 되고 말이죠. 예? 기분 나쁜 거 있죠. 예? 또요, 어떤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끝내주어요. 아, 그걸 왜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냐고요. 예? 기분 나쁘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 어쩌라고요? 어쩌라.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시기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초대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모자란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부족했던 제자들이 힘을 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축복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마땅한 건데 오히려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 핍박해요, 시기해요. 그들을 표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되었다. 물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것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의 메시지가 도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이들은 대단한 거예요. 촌사람들인데 파워풀한 거예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자신들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지금 대제사장이 되고 사도개인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심이 발동을 한 거죠. 여기서 이 시기심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내 가슴 속에 언짢게 올라오는, 치밀어 오르는 어떤 것, 그것을 가리켜 시기심이라고 말해요.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시대예요. 누가 뭐 잘했다 싶으면 같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좋아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흠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비판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만큼은 절대로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잘하면 잘한다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밀어주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시기심은 언제나 상대의 파멸을 추구하지만 결국 자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 하다 결국 자기가 죽었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 하다 결국 자기가 죽었어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감옥을 싫어해요. 감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옥에 가면 관계의 단절이 오고 자유를 속박받게 되는데 어떤 누가 감옥을 좋아하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자신들의 이익이 손해본다고 다른 사람들을 옥에 가두어 놓는 악한 이기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악한 이기심.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무도 모르게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그 안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가 교회가 절대로 곤경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져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국가대표팀 축구팀이 오만과 축구를 했습니다. 1-0으로 이겼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적 거둬서 정상을 좀 차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요? 예. 축구 경기를 보면 누가 제일 견제를 당합니까? 어제 이청용 선수가 다쳤는데요. 누가 제일 견제를 당합니까? 공격수죠.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득점력이 강한 거예요. 사실 프로들은 전담 마크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때 희열을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력이 인정받은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집중적으로 태클을 걸어오고 공격해오는 사람은 사탄이 그 파괴력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전혀 시험도 없고 공격도 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사탄이 생각하기에 공격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버려 둬도 스스로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정도라면 사탄의 블랙리스트 탑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버려 둬도 내버려 둬도 현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겠다, 가만히 놔두면 이들 때문에 부산의 복음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사탄이 벌벌 떠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과 시련이 있어요. 영적인 태클이 날마다 공격해와요. 그렇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어려움에서, 그 곤란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해 보면 가서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그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아, 마음고생이 컸겠다.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널 건져냈으니까, 구출해냈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서 지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잘 보세요. 오히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얘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또다시 잡혀올 것이 뻔한데요. 그러나 대제사장, 더군다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성전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옥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구출해 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는 편안하게 살도록 세워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은 편안하게 살도록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숨어 지내도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보장받고 살아가도록 세운 자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는 자신의 편안함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멈출 수 없는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건져낸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기죽지 말아라. 다시 그들 중심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너의 사명은 멈출 수 없는 사명이란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계속 사명 감당하며 살아라.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는 멈출 수 없는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만약 교회가 이것을 보게 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힘든 현장에 들어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평생 신앙생활 해왔는데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겠다. 심각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써보세요. 분명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을 보면 비극이지만 이후의 삶을 한참 지나서 보면 희극이더라. 희극이더라.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은 아픔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아, 나를 강하게 했구나. 서목사님은 뭘 해도 촌스럽다는 얘기를 듣는 아픈 뼈아픈 상처를 받았음에도 제가 거기서 멈춰있지 않고 뼈를 깎는 노력과 고생을 했을 때 성장이 있죠. 성장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의 끝에 하나를 더 붙이지요.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지요? 성령님 역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도 우리가 전도하기를 바라고 있고 성령님도 우리가 전도할 때 도우시고 성령님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온갖 박해와 위협에도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돼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감옥에서 풀려난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라고 하는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보세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돼 있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침이라도 가라고 하든지 아침이면 그래도 사람들 모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에 끌려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음고생도 컸을 것이고 몸도 많이 피곤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철저히 순종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아무리 새벽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전하라 하시면 아무리 신변에 위협이 와도 전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고 따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결코 일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위협 앞에서도,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 앞에서도, 때로는 희생할 희생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당황합니다.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8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들은 사람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얘기합니다. 지금 이들은 사람을 대단히 중요하게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나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 하반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사람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을 무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표현이 아니라 지금 사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혀 있는 담대함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뜻대로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외쳤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을 선포합니다. 30절 31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지금 그들을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어쩌면 잊혀졌으면 하는 과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예수 죽인 것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외쳐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죠. 또 이 말씀에 보면 예수 살리시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높이사 구주라고 하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이 표현들이 하나로 모아지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복음을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무리 당신들이 부정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며 동시에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자로 택해 주셨음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도 기꺼이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멈출 수 없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멈출 수 없는 사명으로 살아야 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억울하게 욕을 먹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을 우리도 겪게 하실 텐데 그때마다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의 어떤 자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멈출 수 없는 사명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기뻐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믿음은 약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멈출 수 없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복음 증거자들을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내시고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도우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능력과 고난도 기쁘게 받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멈출 수 없는 사명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적교회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